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이 아비 기스가 암나귀 덜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 덜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 내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여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는 사단이다, 마귀다. 그러면 드라큘라처럼 송곳니가 길게 나고 무슨 도깨비처럼 머리에 뿔을 황소뿔처럼 한 두 개쯤 달고 그리고 머리를 길게 풀고 시커먼 옷을 입고 굉장히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평소에 만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검은 옷을 입고 긴 낫을 들고 흉측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봤을 때 이게 마귀인지 주님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마귀하고 천사하고 둘이를 딱 세워놓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조화, 사람이 꽃을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이죠?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한 번은 꽃꽂이를 해놓았는데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내가 구별을 하고 싶었어요. 멀리서는 구별이 안 가니까. 그리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 그 장미에 물을 뿌려놨더라고. 진짜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까지 가짠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생화하고 조화하고 같이 섞어서 꽃꽂이를 해놓으면 우리는 정말 구별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거는 만져봐도 몰라요. 만져봐도.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진짠지 가짠지 사람도 그렇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는데 마귀가 내가 진짜다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 없다.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강릉에 그 어느 교회에 수양회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강사로 갔어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니고 나름 이제 좀 복음적인 교회인데 어떻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강사로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강사라고 방을 독방을 하나 주셨어요. 조그만한 방을. 여기서 말씀도 준비하시고 낮에 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방을 하나 주셨는데 야 강사가 좋기는 좋구나. 그때 제가 나이가 27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수양회에 장로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오신 거예요. 본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장로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수양회 참석을 하셨는데 어디 성도들하고 같이 잠자게 하기가 좀 그렇고 강사 목사님이랑 같이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내 방에 장로교 목사님을 같이 자라고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그 죄인의 죄를 다 씻어서 구원,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시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을 하겠느냐. 예수님은 죄인을 건지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목사네 하고 있으면 구원 받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목사님이 얼굴이 새까맣게 가더라고. 저 젊은 목사가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목사라도 나는 목사네 그러면 안 되고 장로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네 그러고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나를 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다 마치고 교제하고 숙소에 내 방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모포를 머리까지 덮어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그렇잖아도 지금 찜찜한데 그 뭐 초면이라 인사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뭐 저렇게 이불 덮어 쓰고 주무시니까 깨울 수도 없고 옆에 이제 같이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두 사람이 야, 그때 굿모닝 할 수도 없고 야, 참 난감하겠다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한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셔서 혼자서 통성 기도하시고 꽃밭에 물을 주고 막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 그 둘째 날도 이제 전혀 이제 인사를 못하고 셋째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본교회 목사님이 평상에 수박을 잘라놓고 둘러앉아가지고 여담을 하게 됐어요. 그 본교회 목사님 부부, 그 틴나이프 선교회 선교사님 미국 사람인데 부부, 나, 그리고 그 장로교 목사님 여섯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수박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저는 열심히 수박만 먹고 있고 이 장로교 목사님도 연세가 40여세쯤 되셨는데 열심히 수박만 드시고 있고 본교회 목사님은 외국 선교사님하고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두 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 제 마음에 내일이면 수양회가 끝나는데 4일째니까 너 언제 이 목사님한테 복음을 한번 전할래? 지금 네가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은데 너 지금 수박만 먹고 있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질문이라도 해보고 복음을 전하도록 네가 어떻게 분위기를 좀 끌어야지. 너 계속 이렇게 수박만 먹고 오늘 또 그냥 자면 평생 너 후회할 거야. 너는 구원받은 목사라매 어떻게 이렇게 수박만 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 마음의 소리가 너무 이제 커서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교회 목사님도 연세가 40여세 되시고 사모님, 선교사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내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은 조용히 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우스운데 강사가 파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님도 기가 차서 그런가 여담을 하시다가 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리 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느냐는 식으로 얼굴이 막 완전히 홍당무가 돼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목사인데 구원도 안 받았을까봐 그런 이제 그 표정으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다 하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하니까 막 또 막 분해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16살 때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거듭은 나셨습니까? 하니까 또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예, 거듭났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하니까 또 막 계시다가 3년 전에 거듭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됐다. 목사님은 거듭나신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나 구원받은 것이 똑같은 건데 16살 때 구원받고 3년 전에 거듭났으면 지금 19살이라야 되는데 목사님은 지금 41세인데 구원이 뭐고 거듭이 뭐고 모르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지 목사님은 거듭나신 분도 아니고 구원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랬어요. 완전 이판사판이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막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을 딱 진정하시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집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오셨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수양회 한번 가자고 수양회 한번 가자고 해서 그래서 왔는데 사실 이 질문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히 깨놓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목사님이 앞으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죄를. 사실 제가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내가 그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놓은 것처럼 미래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놓은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원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하고 앞으로 짓는 우리 인간의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보통 또 장로교에서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지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원죄도 아니고 지난 죄도 아니고 세상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라고 그걸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짊어진 죄는 원죄도 아니고 지난 죄도 아니고 영원한 죄단 말이에요. 영원히 씻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예수님이 씻는다면 내일 태어나는 사람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다.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냐.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과거를 현재 보듯이 미래를 현재 보듯이 보시는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다. 그때 제가 근간의 박 목사님 복음 전하실 때 시간계에 사는 인간이 영원계에 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해서 시간계와 영원계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만든 성막과 하늘에 있는 진짜 영원하신 성막을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이해가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때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 놓으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팀 나이퍼 선교사님 한 분이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아멘! 할렐루야! 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고 이제 쫙 성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세례식 하는 날인데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 죄사함 받기 전에 받았던 세례 그거 가짜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한테는 나는 목사님같이 젊은 나이에 목사 고시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내가 겨우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복음도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내가 젊은 세월 너무 아깝다. 근데 목사님은 그 젊은 나이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너무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구원을 받기 전에 성도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다.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다. 마귀 종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도짓을 한다면 마귀다 저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마귀가 뿔 달고 그렇게 긴 낯을 들고 시커먼 옷을 입고 죽음의 사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 목을 낯으로 팍팍 베고 그리고 막 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저거는 마귀다, 마귀다, 마귀다 다 마귀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선을 주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마귀 종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인 자체가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느냐? 자기도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을 이끌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 간다. 그 뜻이잖아요. 마귀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뿔 달고 시커먼 옷을 입고 막 낯들고 살인 간음하고 막 그런 것을 찾고 마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마귀도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인 척 하니까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별도 못하고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돈이야. 이건 위조 지폐야.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쓸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게 주인에게 내놓으면 그 100달러짜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붙여봐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붙여봐요. 그리고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돈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마귀냐 하나님이냐 그걸 구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 9장에 사무엘상 9장에 나타납니다. 이 스토리를 잠시 이야기하자면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가 없어졌어요. 근데 풀어놓고 키우는 암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 덜이라 하니까 여러 마리가 되겠죠. 없어졌어요. 그런 나귀들은 저녁 되면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지발로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귀가 집으로 안 들어오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 보고 어떻게 암나귀들이 없어졌는데 나귀를 좀 찾아봐라. 그래서 사울이 종을 하나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여러 날을 걸쳐서 찾는데 나귀를 못 찾았어요. 이제 그때 이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래, 나귀는 고사하고 나귀 찾으러 돌아나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하겠다. 그래, 그만 찾고 돌아가자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이, 아니 주인님, 이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거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종이, 예, 제게 그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은 한 세겔이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품삯이에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인데 은 4분의 1 세겔이라면 하루 품삯의 돈이 돼요. 종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래, 그걸 예물로 선지자에게 주고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자. 이제 대화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갔어요. 내가 지금 이 사울의 인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착하다. 선지자에게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에게 나갈 때 그냥 나가겠냐? 뭔 예물이라도 좀 갖추어서 나가야지. 그래서 예물을 찾고 예물을 들고 선지자에게 나갈 인품이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이고 자매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에게 한번 나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봐요. 그럽시다. 아이고,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 목사님한테 뭐라도 좀 들고 나가야지. 아이고, 그래, 목사님한테 뭔 그래 뭘 들고 나가지? 뭐 와이셔츠라도 한벌 하나 들고 나가야 되나? 뭘 들고 나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라도 들고 우리 집에 오면은 예의가 발라요? 안 발라요? 근데 빈손으로 오는 사람 많죠? 회개하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갈 때 뭐라도 들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좋게 생각한다는 거지. 좋게. 제가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자 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오늘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오늘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사상 속에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에 항상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사상에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려면 금식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있어요. 사울에게. 뭘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가서 뭘 물어보려고 할 때는 뭔 예물을 들고 가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 사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에게는 아주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제 막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야,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안 오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악한 것이고 거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육신의 그림자예요. 다윗은 은혜의 그림자라면 사울은 육신의 그림자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럼 이 사울은 육신의 그림자인데 허우대도 멀쩡해요.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 크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성실하게 잘하고 선지자에게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고 예물 가지고 나가고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을 때 그냥 은혜를 입혀달라고 안 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서 사울의 생애를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는 적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이고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염보를 많이 하거나 뭘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는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공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진리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상이 들어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에게 나가고 싶은데 예물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데 금식을 못하면 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울의 모습은 떡 맡은 관원장과 같아서 떡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구운 식물을 그 떡 위에 얹어서 가지고 나가서 저주를 받는 것처럼 사울은 떡 맡은 관원장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보면은 하고 선지자에게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 되나 뭐 예물을 좀 가지고 가야지 아이고 전쟁할 때 그냥 은혜 입혀달라고 하면 되나 금식이라도 좀 해야지 이런 어떤 액션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이고 야 참 아름답게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교인들을 더 지옥 가까이로 끌고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게 열심히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막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다. 마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정말 예물을 들고 나가고 금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다. 마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147편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찾았으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예,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자, 말이 힘이 있죠? 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를 살 때 엔진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 그래서 200마력이다. 그러면 말 200마리가 끄는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력. 그래서 말로 그 힘의 단위를 사용했을 정도로 자 말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왕이 되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말은 힘이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의 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의 힘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싫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착하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면 안 온다는 거지. 죄인이 나지.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지. 나는 착한데 내가 왜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착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누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입었느냐? 세리, 강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죄인인 여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었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안 나가고 은혜를 못 입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이, 말이 주님 앞에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의 힘을 싫어하고 인간의 선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왜 다리를 기뻐하지 않냐? 우리 몸 중에 힘이 제일 센 곳이 다리잖아요. 무슨 나무 조각이라도 꺾을 때 손으로 꺾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기울어진 이 벽돌 조각 하나 받쳐놓고 거기다가 뭘로? 발로 꽉 밟죠. 발이 힘이 제일 세요. 우리 몸의 그 지체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가 잘 안 깨지면 머리로 막 박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나는 너의 머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리가 힘이 제일 세다는 뜻이에요. 다리가 힘이 제일 세다.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이 지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사람의 의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나서서 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람 싫다. 왜? 사람은 거짓되고 더럽고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아주 악한 존재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니까 나는 싫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신다. 창세기 6장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나는 사람 싫다. 나는 사람 싫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사람의 그림자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사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 은 4분의 1 세겔 그 예물을 들고 선지자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꼴보기 싫고 전쟁할 때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꼴보기 싫고 뭐 무슨 뭐 번제 드린다 하고 아말렉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꼴보기 싫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육이라는 것이 껍데기로는 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금식도 하고 껍데기로는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 무당 이런 사람들 막 쫓아내고 막 이러는 것 같아도 그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육의 그림자예요.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원하셨고 그 다윗 허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사울은 육의 그림자인데 세마포 입은 제사장 85명과 그 높 땅의 모든 제사장의 식구들과 짐승들까지 싹 다 죽였거든요. 사울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른 볼 때 막 예물을 들고 선지자에게 나가고 전쟁할 때 은혜 입고 싶다 하면서 막 금식하고 얼른 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육이다. 사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사도, 목사,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으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면 그거는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금식이나 안 그러면 뭐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마귀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이 깨끗하려면은 반드시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것은 쓰레기통에 넣고 깨끗한 것은 따로 구별되어 있고 그래야 그 집이 깨끗한 거예요. 찬장에 막 밥 비벼 먹고 빈 그릇인데 설거지도 안 하고 찬장에 넣어놓고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데 내가 컵을 찾으려고 찬장 문을 열고 꺼내니까 먹다 남은 찌꺼기가 그대로 들어있고 또 막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뒤지다가 여기 깨끗한 거 있네. 그렇게 찬장을 관리하는 부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씻어야 될 더러운 그릇은 설거지통에다가 다 담아놓고 깨끗한 것은 따로 딱 보관해놓고 항상 구별해놓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내가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거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내 오름을 쫓아가는 거야? 오름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 오름을 쫓아가는 거냐?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냐? 해서 구별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목사님들도 또 선배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한테 꾸중을 많이 들어요. 꾸중을 듣는 이유가 악하다는 거지. 악하다. 뭐가 악하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악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 종이다. 어이구,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학교 들어와서 목사님 밑에서 수십 년을 배워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마귀 종이면은 그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중을 받다가 이해를 못하고 못 깨닫고 자꾸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강등되는 거예요. 지역장에서 강등 되고 수양에 강사하다가도 그 강사 못하게 하고 강등되고 뭐도 못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순천까지 갔어요. 나 진짜 목사님 꾸중 안 듣는 곳에서 살고 싶더라고. 나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걸 노래를 부르고 다녔더니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김 목사, 예, 선교사로 가고 싶다며. 예, 그래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아프리카로요. 아프리카 말고 아무데나요. 그럼 인도가 어때? 예, 좋습니다. 인도가 나는 뭐 인도 마드라스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막 그가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인도 마드라스가 어때? 할 때 거기 목사님 목소리만 안 들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 이제 갔어요. 2년을 살았어요. 목사님이 다시 부르시더라고. 나는 한 6개월만 있었으면 했는데 2년이 됐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네 해서 원주로 이동돼서 갔어요. 원주로 이동돼서 갔는데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동안 늘 밀려 이제 인도까지 갔는데 나를 연수원으로 안 부르고 원주로 부르는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이 내 실력을 인정하는 모양인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내가 원주에서 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 계시는 강남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창세기 강의 설교가 뉴욕 타임즈지에 게재가 된 게 있었어요. 뉴욕 타임즈지에 내 설교가 게재됐다 하면서 그걸 액자를 만든 거예요.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그 날짜 쓰고 박옥수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벽에 걸어놓고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이 그 거리 타임즈지에 게재된 기념으로 이 액자를 32개를 만들었다. 이제 대화 중에 뭐 이제 그 대화가 나왔어요. 이야, 좋겠다. 그러는데 내가 볼 일을 다 마치고 원주로 집으로 오는데 김 목사 잠깐 있어봐봐 하더니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그 액자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내가 그 액자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은 이유가 액자를 받아서 좋은 거는 둘째고 첫 번째 좋은 이유가 이거 32개 만들었다 그랬지. 32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한테 주는 걸 보면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32강 안에 든다는 소리 아니냐. 그 계산이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큰 선교회에서 내가 32강에 들었다면 내가 원주에서 열심히 하면 16강에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진짜 막 첩첩산 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도 마을 회관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역 예배하지 말고 요 시골 마을 회관 빌려가지고 거기서 노인들 초빙해가지고 주일학교 댄서 시키고 구역별로 집회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대신에 유자차 끓여가지고 애들 갑돌이 갑순이 댄서 연습시켜가지고 그 마을 회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겨울에 농사 일도 없으니까 다 모셔놓고 애들 그 댄스 시키고 그리고 트루스토리 그 연극 영상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둘러앉아가지고 유자차하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겨울 내내 두 구역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다 회관 집회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듬해 봄에 그 지난 겨울에 구원받았던 모든 노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노인 잔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잡채하고 또 막 불고기하고 요리해서 점심 대접하고 말씀 전하고 또 마당으로 모셔와가지고 풍악놀이하고 막 춤추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실버 캠퍼에 오시라 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한차 실버 캠퍼에 모시고 가서 구원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이 있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막 이웃 교회에서 오고 이러면은 막 너무 협소하고 해서 내가 땅을 한 1,000평 사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땅도 한 1,000평 사들이고 설계해가지고 막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서 내가 막 온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역자 수련회 모임하면서 목사님이 낙구중하는 거예요. 내 김동성 목사를 원주에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그때 내가 뚜껑 열렸어요. 내가 막 새우깡이나 사먹고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랬으면 아이고 내가 마음 고쳐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랬을 텐데 나는 16강항에 들어가려고 지금 온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 김 목사를 원주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시는데 내가 그때 뚜껑 열렸어요. 그때 내가 맛이 갔어요. 박 목사님한테 담대하게 서려면 믿음이 충만하든지 뚜껑이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때 내가 뚜껑 열려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눈에 불 켜고 내가 목사님한테 따지러 간다 하면서 갔어요. 그때 내가 딱 보니까 목사님이 뒤로 물러가시더라고. 겁먹고 뒤로 물러가시더라고. 내한테 물리면 안 된다 싶은 네? 목사님 내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목사님 내가 원주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너는 내가가 왜 이래 많이 들어가냐. 나는 내가 한 적 없어. 다 예수님이 했지. 내가 그 말을 듣는데 간증을 해도 목사님 내가 원주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산골 집회하고 내가 노인잔치하고 내가 땅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래 내가 봐도 내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갔구나. 내 의지가 들어갔구나. 이거는 마귀다. 그때 처음으로 물론 뭐 옛날에 들었던 건 다 이론이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를 내려놨어요. 내가 나를 다 내려놨어요. 그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 교회에 목사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는 안 되고 차 안에서 이제 막 고함 질러도 아무도 못 들으니까 차 안에서 막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내 맞은편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떤 형제가 자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 하길래 내가 별거를 시켰어요. 그럼 형제는 교회 와서 좀 살아라. 당분간 이혼하느니 교회 와서 살아라. 자매는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그래가지고 별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눈을 뜨니까 그 형제가 자는 방이 보이는데 내 스스로 야, 너 저 형제가 이 방에 온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네가 부부 문제가 있지만 네가 교제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냐. 한 달 반이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별거해서 살아야 되냐. 너 진짜 목사 맞아? 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나는 진짜 이 교회 목사도 아니고 나는 이 부부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가 오늘 정식으로 이 원주 교회에 목사 자리 내가 주님께 딱 내려놓고 주님께 인수인계 할 테니까 나 오늘부터 이 교회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인회 하는데 부인회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무 것이 좀 바꿔주세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문 열고 왜 아무 자매님 전화 받으세요? 아 오늘 그 자매 안 왔습니다. 왜 오늘 그 자매 안 왔다는데요? 야 이 새끼야 목사가 왜 거짓말해? 내가 그거 간 거 다 아는데 이 목사 새끼가 거짓말이나 해먹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너 나보다 나이 어리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 너 어디야? 집이지? 내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와 이 새끼야! 하는데 갔어요. 차를 몰고 막 가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노가다 십장이고 거칠고 욕도 잘하고 나는 샌님이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야 내가 형제들을 데리고 갈 걸 괜히 지금 혼자 가고 있다 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후회를 했는데 간다고 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너 이 교회 목사 맞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 목사입니까? 너 그 자매 남편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 남자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 그동안 목사라 하면서 사기치면서 네가 열심히 하는 척하고 했지? 예. 너 좀 오늘은 좀 맞아라. 좀 맞아라. 그동안 너 사기치면서 살았으니까 오늘은 네가 좀 맞아라. 예, 주님, 오늘은 제가 좀 맞죠, 뭐. 그동안 내가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좀 맞겠습니다. 그래, 맞으려고 마음 먹고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가니까 막 줄 담배를 피우면서 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잔뜩 긴장해가지고 나는 맞으러 가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목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가 뭡니까? 하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제가 뭐 무식하고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노가다 십장 아닙니까?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녹차를 타가지고 이제 오더라고요. 상에다가.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왜 술 먹었는지 왜 자매랑 싸우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목사 자격이 없다 그러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이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나왔는데 집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배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대구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수양회 때 그 별거한 형제를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잘 산대요. 나 이사가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금식하고 사울이 예물을 들고 나가고 사울이 그 무당을 막 쫓아내고 예? 이게 사울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사울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구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행위 없이 선한 일 한 것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행위를 들고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 마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으려면 연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마귀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속전을 내야 된다. 옛날 성당에서 그 면제부 팔듯이 돈을 많이 내면 그 죄가 씻겨진다. 그거는 행위라는 거죠. 그건 마귀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죄가 씻겨진다. 그것도 행위예요. 근데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고 선한 행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해놓으신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별해야 되듯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하냐, 아니면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거냐,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우리 믿음을 죽여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열심은 세월이 지난 뒤에 자기 의의가 남고 그리고 자기 수고한 것만 남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10년, 2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남은 거는 이렇게 배신 때리는 것밖에 없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수고만 남는 거라. 6위예요. 그 마음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를 싫어하신다. 말의 힘도 싫다. 그거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싫다. 나는 싫다. 그래서 차라리 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목사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되셔야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절로 이 문제가 굴러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화하고 조화하고 비슷해가지고 구별이 잘 안 가듯이 이것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하는구나. 그거를 한번 발견해서 더 이상 내가 인간의 열정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대구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대구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대전도 짓고 강릉도 짓고 인천도 짓고 울산도 짓고 마산도 짓고 전주도 짓고 동시다발로 큰 교회를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감독이 없었어요. 대선은 그때 김동관 목사님이 여기 부목으로 있었으니까 감독으로 그냥 자동으로 해서 괜찮았지만 대구는 건축 허가가 늦게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 건축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팔려갔어요. 그리고 좋은 감독은 혼자서 두 교회 건물을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감독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선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우리 대구교회 감독을 하나 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안 되잖아요. 이제 공을 넘겨야 되잖아요. 난 못합니다. 감독 정해 주세요. 건축 허가가 나왔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감독을 정해줄게. 건축 허가만 받으면 내 손자라도 보내줄 테니까 허가를 받아라.
그래 몇 달 있다가 허가가 나왔어요. 목사님 허가가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때 건축 허가가 나왔다 할 그때 그 오는 일요일 날 죄송합니다. 정순호 소장님이 목사님 저 교회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쌀값만 주시면 제가 교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 하냐? 건축 감독 일을 했습니다. 관공서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럼 내가 쌀값 줄 테니까 대구교회 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감독으로 왔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감독으로 내가 믿었어요. 왜? 내가 감독 보내달라 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꼬불쳐 놓은 감독이 아니고 그때 마침 이 형제님이 교회 일을 하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아다리가 돼서 대구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감독이다. 그래서 그 감독이 어떻게 예배당을 짓든지 나는 일절 간섭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감독인데 알아서 잘할 거다. 일절 간섭 안 하고 감독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다윗을 죽이는 사울이 딱 형성되는 거고 사람이 앞서면은 그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면 안 돼요. 야, 저분 진짜 열심히 있다. 야, 저분 진짜 열심히 있다. 야, 부럽다. 열심히 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그 정도 열심은 나는 원주에서 더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그 열심을 보면 안 돼요. 저 열심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주님에게서 나왔느냐를 봐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온 열심은 싸워요. 사람은 이 사울이 옳잖아요. 사울이 계산적이고 인간적이고 싸워요. 자꾸 싸워요. 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단하고 가까운 사람은 얼음이 남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악하다는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데 마귀하고 가까우면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오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열심 내는 것이 거스리고 대적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그 뿌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정말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인간의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영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젊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 자매 남편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나는 손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우연히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대화가 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사울은 모양이 좋아요. 껍데기가 참 준수하고 어깨 위나 키가 더 크고 선지자한테 빈손으로 안 나가고 예물을 챙기고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싶다 하면서 금식하고 모양이 좋고 껍데기가 좋은데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다리나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를 뒤돌아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하는 열정적인 행위가 다 마귀 일이듯이 구원을 받아도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그 똑같이 마귀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포기하고 항복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듯이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내가 포기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세계로 들어와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구별하듯이 우리가 그걸 구별하고 은혜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